가난은 일시적인 결함이나 지나친 부유함은 영원한 질병이다. 그러니 베풀라. 베풀 때는 그대가 가진 것을 베푸는 것으로 그치지 마라. 그것은 진정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베푼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베풀어주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가을 날씨 치고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이 가을 날씨에 맞게 베풀어라 하는 이야기가 더욱더 따뜻하게 들립니다.
네, 우리는 따뜻한 게 필요합니다. 옷처럼.
네, 네. 고전읽기 시작됐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합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우물정의 1045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연 전시 선물 안됩니다. 이번 주는 가을을 맞아서 유럽 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 시원하게 문을 열어볼까요? 소리새가 노래합니다. 그대 그리고 나.
신나게 웃다가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하다가 또 울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는 작품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네, 허크와 톰 이렇게 둘이 있는데 둘이 단짝 친구인데 주로 사람들은 어느 누구한테 더 호감을 가질까요? 두 분, 백운철님, 네. 어떤 사람한테 더 호감이 가요?
아, 저한테 갑자기 먼저 물어보셔가지고.
네.
저는요, 예. 톰 소여랑 허클베리 말고 짐이 좋아요.
아, 제가 묻는 말에는
아, 전 짐이 좋습니다.
짐이 더 좋아요.
예, 전 짐이 더 좋습니다.
선생님께서는요?
나는 이 톰과 허클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색깔이.
색깔이 달라. 예. 톰은 맨날 야 책대로 해, 책, 책, 책 이렇게 얘기하고 허클베리는 어 그래? 어 그런 거야? 그러다가 야 군대 그거 아니잖아. 뭐 이러는.
토를 달죠.
예. 근데 하여튼 자기가 뭔가 그 네. 생활 속에서 깨달은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생의 그런 이제 허그는 그런 야생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허기 나는, 더 좋으세요?
나 허기 더 좋아. 가을에는 허할래.
자, 여러분들은 톰과 허클 누가 더 좋으신가요?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 자신을 억압하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허클베리 핀.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죠. 지금 뗏목에는 허크와 짐 외에 두 남자가 더 타고 있는데요. 이자들의 정체는 뭐죠?
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험이 더 재미있어졌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냥 이렇게 막 떼먹 타고 짐하고 둘이
네.
이렇게 떠내려오는 중간에서 얼핏 보였던 미시시피의 그 삶들
네.
그런 것들이었는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무대가 이제 한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젊은이와 노인을 태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대의 사기꾼들이에요.
둘 다요?
둘 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네 명이 이제 같이 여행을 하고 모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허기 뭐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이 이 두리둥실하게 넷이서 이렇게 몰려다니게 되는.
힘들어지는군요.
힘들어지죠.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도권이 네. 이 두 명의 사기꾼에게 쫙 넘어가면서 허은 수동적인 일밖에 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 13살, 서너 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러나 이 속에서 어떻게 이 허기 위기를 모면하고,
네.
그리고 우리에게 통쾌한 반전을 만들어주는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된 거죠.
이게 바로 허클베리 핀 모험의 아주 주요한
그렇죠.
그런 전환. 과정들.
네, 네. 맞아요.
예. 네. 오늘의 퀴즈, 고품격 퀴즈 요 시간에 나갑니다. 뗏목 여행 중에 만나게 된 사기꾼 노인은요. 자신이 사실은 이 프랑스 왕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노인이 주장하는 이 왕은 누구일까요? 1번 루이 16세, 2번 나폴레옹. 50원은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세 분께 스파 이용권을 드릴게요. 이 뗏목 여행하는데 사기꾼 둘이 같이 올라탔어요. 근데 그중에 노인 한 분이 나는 프랑스 왕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왕이 누구일까요? 1번 루이 16세, 2번 나폴레옹. 정답 보내주시고요. 아, 아마 이 사기꾼들 대단한 사기꾼일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 대단해.
그
대단해.
젊은 남자가 사실은 자기가 공작 신분이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막 떠들어대고 있는 젊은 남자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또 하나의 사기꾼인 그 노인이 입을 벌리는데 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댑니다.
노인이 더 세, 이 젊은이보다.
그래요. 한 술 더 뜨게 악당. 되죠. 네.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들어봅니다.
이것 보게 빌지 워터.
그가 말했다.
네, 자네한테는 되게 미안하네만은 그와 비슷한 문제를 지닌 사람은 이 세상에 자네 하나뿐이 아니라네.
저뿐이 아니라고요?
아, 자네뿐이 아니라네. 본래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졸지의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사람은 자네 말고도 또 있단 말일세.
아이, 설마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지닌 사람은 자네 말고도 또 있다는 거지.
이 말과 함께 노인은 놀랍게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왜 이러세요? 예? 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빌지워터, 자네가 비밀을 지켜줄 수 있겠나?
노인은 여전히 울먹이는 것처럼 하면서 말했다.
아이, 그야 머리가 두 동강 나도 지키죠.
그는 노인의 손을 꽉 움켜쥐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겁니까?
빌지워터, 사실은 내가 바로 죽었다고 알려진 프랑스의 도핀이라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번에는 짐과 내가 서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공작이 말했다.
노인장께서 누구시라고요?
그래 이 친구야, 차마 사실로 믿어지지가 않겠지. 지금 자네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사람이 행방불명되었다고 알려진 프랑스의 도핀, 다시 말해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아들 루이 17세다 이 말일세.
노인장께서요? 그 연세에? 아이고, 설마요. 차라리 노인장께서 샤를마뉴라고 하시면은 뭐 믿겠습니다. 보아하니 아무리 적게 잡서도 한 600 내지 700년은 사신 것 같으니까요.
이게 다 고생 탓일세, 빌지워터. 고생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워낙 고생을 하다 보니 이렇게 흰 머리가 나고 너무 일찍 대머리가 돼버린 거지. 응? 그렇게 된 걸세.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청바지를 입고 슬픔에 젖은 채 정처 없이 망명객이 된 떠돌이 신세에 고통받는 적법한 프랑스 왕인 거라네.
그 양반은 어찌나 서럽게 울고 슬퍼하던지 나랑 짐은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되었으며 그 양반을 무척이나 딱하게 여겼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양반과 함께 있게 돼서 무척이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공작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격식을 차렸고 이번에는 그 양반을 위로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양반은 그래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고 이제는 그저 얼른 죽어서 이 모든 고통을 끝내는 것밖에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잠시라도 완화시키고 좀 낫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 그건 사람들이 자기를 그 권리에 알맞게 대해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야기를 할 때면 한쪽 무릎을 꿇고 항상 전하라고 부르며 식사 때마다 시중을 들고 앉으라는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자기 앞에서 앉아서는 안 되고 하는 것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짐과 나는 그 양반을 전하라고 부르고 그 양반이 시키는 일이면 이것저것 해주었으며 그 양반이 앉으라고 할 때까지 그냥 서 있었다. 이렇게 하자 그 양반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아까보다는 더 신나고 편안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공작은 떫은 표정이었고 일이 돌아가는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래도 왕은 그 양반에게 매우 친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 아버지가 일찍이 공작의 증조부를 비롯한 다른 모든 빌즈워터 공작들을 총애했으며 그래서 자주 궁전에 놀러 오도록 허락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작은 한참 동안이나 심술 난 듯한 태도를 취해서 나중에 가서는 왕이 이렇게 말했다.
아이 좋건 싫건 이제 우리야 이 좁은 뗏목 위에서 겁나게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응? 빌즈워터. 그러니 자네가 그렇게 심술을 부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봤자 서로 더 불편하기만 할 뿐이지. 따지고 보면 내가 공작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나 자네가 왕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나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 않겠나? 그러니 고민할 게 뭐 있겠나? 뭐든지 이거들랑 최대한 활용하라. 이게 바로 내 좌우명이라네. 우리가 여기 갇혀서 꼼짝 못하는 것도 나쁠 거는 없다네. 먹을 건 충분하고 생활은 편안하니까 그러지 말고 악수나 하세, 응? 공작! 그리고 서로 친구로 지내는 거야.
한술 더 뜬다. 이런 말이 딱 여기에 쓰여지는 것 같은데 이 왕의 역할을 우리 구본영 선생님이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백운철 씨는 어땠어요?
아, 딱입니다.
오, 이렇게?
예, 아, 목소리라기보다는 예. 분위기가.
그래요.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사기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를 쳤죠?
뭐 그 참을 수 있는 사기도 있고 참을 수 없는 정말 이건 악당이구나 이런 사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참을 수 있는 사기는 이런 거죠. 어느 마을에 이렇게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설교하는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마치 열정 예배를 이렇게 보고 있고 열정 설교를 하게 되니까 다 거기 참교한 이제 신도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때 이 왕이 그 이제 그 앞에로 나가가지고 막 울면서 자기가 아주 지독한 해적이었는데 이제 자기의 부하들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고 있다가 오늘 우연히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자기는 너무나 감동해서 이제 더 이상 해적을 하기 할 수 없다. 이제 막 자기 이제 그 해적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모든 해적을 회개시키고 다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네. 막 웃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모여있던 이 신도들이 다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잘 생각했다. 그러면서 안아주고 툭툭툭툭 해줘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야,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모금을 합시다. 이렇게 어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 거기서 그냥 금방 87달러가 걸린 거예요. 87달러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탁 주머니에 넣고 아주 유유히 휘파람 부려서 사라지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사기. 이거는 그래도 좀 야, 귀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또 하나 우리 참을 수 없는 사기가 또 이제 발생하기도 돼. 이거는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사기예요.
그건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도 네. 아주 그 점점 점입 가경 그리고 아주 귀여운 수준에서 악랄한 악당의 수준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허클베리 핀이 정신적으로 점점 성숙해 가게 되는
이 노인은 전도에서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그 모금을 해서 그 돈을 꿀꺽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이 공작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뗏목에서 아주 어설프게 연습한 것으로 연기 연습을 합니다. 이 공작은.
맞아요.
예. 공연을 해서 그 무대에 올라가겠다라는 일을 꾸미고 있는데 과연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도 공연을 했다. 하지만 관객은 12명밖에 없었다. 그 정도면 간신히 비용을 건질 정도였다. 게다가 관객은 내내 웃어대기만 해서 공작은 그야말로 열이 올라버렸다. 또 공연이 다 끝나기도 전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고 남은 사람이라고는 아예 잠들어버린 청년 한 명뿐이었다. 그래서 공작은 이 악한 소 바보들은 셰익스피어를 이해할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기껏 원하는 것이라곤 저질스러운 희극뿐이라고 말이다. 아니, 어쩌면 저질스러운 희극보다는 더한 어떤 걸 원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이 동네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다음 날, 공작은 커다란 포장지에다가 검은 페인트로 직접 전단을 그려서는 마을 곳곳에 갖다 붙였다. 그 전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법원에서 열리는 딱 사흘간의 공연. 런던 및 컨티넨탈 극장 소속의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비극 배우 데이비드 게릭 2세 그리고 에드먼드 킨 1세. 스릴 넘치는 비극. 왕의 표범 낙타 또는 왕실의 걸작, 입장료 50센트. 그리고 맨 밑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제일 큰 글씨로 적혀 있었으니 내용인즉 이러했다. 여성과 어린이는 입장 불가.
헤헤, 됐다.
그가 말했다.
이 한 줄을 보고 안 넘어갈 악한 소놈이 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지. 헤헤헤헤.
공작과 왕은 낮 동안 내내 공연 준비를 해서 무대와 커튼을 설치하고 각광으로 사용할 촛불을 쭉 늘어놓았다. 그날 공연장은 삽시간에 남자들로 가득 찼다. 더 이상 안에 사람을 들일 수 없게 되자 공작은 출입구 지키기를 중지하고 뒷길로 돌아 무대에 오른 다음 커튼 앞에 서서 짧게 연설을 하고 이 비극을 예찬한 다음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더 스릴 있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 비극과 주연을 연기하게 될 에드먼드 킨 1세에 대해 너스레를 떨어놓았다. 마침내 사람들의 기대가 충분히 높아졌다고 생각하자 그는 커튼을 걷어올렸고 곧이어 왕이 벌거벗은 채 손발을 땅에 짚고 뛰어나왔다. 그는 온몸에 페인트 칠을 했으며 각가지 색깔로 둥글게 줄무늬를 켜켜이 그려 마치 무지개처럼 휘황찬란했다. 그의 나머지 외양은 말할 것도 없이 그야말로 황당무계했으나 끝내주게 웃기기는 했다. 사람들은 거의 죽으라고 웃어댔다. 왕이 한참 껑충대고 뛰어다닌 다음 이제는 무대 밖으로 뛰어나가자 사람들은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하하 웃어서 결국 왕은 다시 한번 무대로 나와 그 짓을 해야 했다. 그러고 나자 사람들은 왕에게 그 짓을 한번 더 하게 했다. 그 늙은 바보가 하는 광경을 보면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다 웃을 지경이었다. 그러더니 공작은 커튼을 내렸고 관객들에게 절을 하면서 이 훌륭한 비극은 앞으로 겨우 이틀 동안만 더 공연될 것인데 런던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그곳에 드루리 레인 극장의 객석은 이미 매진 사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그는 또 한 번 절을 하면서 본 공연으로 관객 여러분께서 무척이나 즐거우셨고 또 교훈을 얻으셨다면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입소문을 내주셔서 모두들 보러 오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했다. 스무여 남은 명이 소리를 질렀다.
뭐야? 이게 끝이야? 우와! 이게 다야?
공작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자 난리법석이 일어났다. 모두가 낚였다고 소리를 지르며 화가 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차하다가는 무대로 뛰어올라가 비극 배우들을 덮칠 기세였다. 하지만 덩치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갑자기 걸상 위로 올라가더니 이렇게 외쳤다.
잠깐만! 내 한마디만 하겠네, 여러분!
관객들은 동작을 멈추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우린 낚였네. 그것도 완전히 낚인 걸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지금 우리야 이제 남은 평생 내내 이 일에 관해서는 털끝만치도 듣고 싶지 않을 것이고 말일세. 아무렴.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단 아무 말 말고 여기서 나가. 그리고 이 공연에 대해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이 마을의 나머지 녀석들까지도 아예 걸려들게 하는 걸세. 그러고 나면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탄 형국이 될 테니까. 어때? 내 말이 맞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판사님 말씀이 옳아요.
좋아. 그러면 이번 낚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비극을 꼭 보라고 신신당부하게나.
그러니까 공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도 해봤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순한 사건들을 이렇게 병렬시켰지만
네.
여기서 이제 작가는 하나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와 위선을 여기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인들,
네.
교회 안에서는 아주 경건하고 좋은 말은 다 하지만 그러나 짐 같은 이런 노예 제도는 아주 그 타당한 하나님의 제도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또 위선의 탈을 쓰고 그리고 사회의 각 그 요직과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모순들 그리고 그 위선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이야기체로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하클베리 핀이라고 하는 소년의 순수한 영혼으로 들여다보는 이 세상 이것들이 하나의 이제 이야기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지켜본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뗏목 여행 중에 만나게 된 사기꾼 노인이 있어요. 근데 자신이 그 노인이 나는 프랑스 왕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1번 루이 16세, 2번 나폴레옹.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고 세 분께 스파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Brothers 4입니다. Greenfields.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전 100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현대문학에서 나온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신이 사실은 프랑스 왕의 아들이네, 뭐 또 공작이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술술 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애 앞에서.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이번에 진짜로
시대의 유산 사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우연히 어떻게 만난 한 남자로부터 어느 꽤 돈 많은 이제 부자가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부자에게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네.
이 형제들이 이제 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듣게 돼요. 그래서 얼른 이 영국에서 온 형제로서 이제 한번 이 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털어보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점점 재밌어져요. 네.
아주 뻔뻔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가짜 영국 신사 윌크스 형제가, 이 형제는 바로 사기꾼들이죠. 근데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짜인 줄도 모르고 구름떼처럼 몰려와가지고 막 구경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기꾼들은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관 앞에서, 그리고 또 이 조카들 앞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눈물 연기, 정말 아카데미 상감입니다.
하여간 그러다가 결국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약간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마음을 추스르고 일장 설교를 늘어놓았는데 연신 눈물 범벅이 되어 하는 헛소리인즉 무려 4천 마일이나 되는 먼 여행 끝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잃은 것, 고인을 생전에 볼 기회를 놓친 것은 자신과 불쌍한 동생에게 있어 쓰라린 시련이지만 여러분의 이 값진 동정과 이 거룩한 눈물 덕분에 완화되고 성스러워진 시련이기도 하며, 따라서 자신은 물론이고 여기 있는 동생도 여러분들께 가슴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입에서만 흘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 말로 하자니 너무나도 부족하고 싸늘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둥 그따위 썩어빠지고 느끼한 온갖 소리를 늘어놓는 바람에 정말이지 토가 나올 뻔했다. 그러더니 그는 흐느끼면서 경건하고 독실한 척 아멘을 내뱉고는 다시 아까와 같은 흐트러진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대성통곡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말이 다 튀어나오자마자 군중 가운데 누군가가 송영을 부르기 시작했고 결국 모두가 큰 소리로 함께 찬송을 하는 바람에 정말이지 마음이 훈훈해지고 마치 교회에서 나오는 것 마냥 좋은 기분이 들었다. 음악이란 진짜 좋은 거다. 그 모든 경건 버터와 꿀꿀이 죽 직후였지만 나로선 그토록 생기를 돋우는 한편 그토록 정직하고도 멋진 노래는 들은 적이 없었다. 왕은 그렇게 청산유수로 짓거리기 시작해서 그 마을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며 심지어 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이름을 거론해가며 이것저것 물어댔고 그 마을이나 조지의 가족이나 피터에게 벌어진 이런저런 온갖 사소한 일들까지 언급했다. 그는 피터가 항상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적어보내 훤히 다 안다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고 아까 우리가 칸으로 증기선 있는 데까지 태워다준 젊은 얼간이한테서 캐낸 이야기였다. 그러자 메리 제인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갖고 왔고 왕은 그걸 큰 목소리로 읽으면서 또다시 엉엉 울었다. 내용인즉 고인이 살던 집과 금화로 3천 달러는 딸들에게 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드 공장을 비롯해서 다른 집과 토지, 금화 3천 달러는 하비와 윌리엄에게 준다는 이야기와 나머지 6천 달러의 현금이 지하실 어디에 묻혀 있는지가 적혀 있었다. 그래서 이 두 사기꾼은 자기들이 내려가 그걸 가져오겠으며 그런 다음에 이를 정확하고 공평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런 뒤에 나더러 촛불을 들고 따라오라고 했다. 우리는 지하실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았고 그들은 주머니를 찾자마자 바닥에 쏟아보았는데 그야말로 장관으로 모두가 노란 놈들이었다. 세상에, 왕의 눈이 어찌나 번뜩번뜩하던지. 그는 공작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이건 허풍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로군. 이런 세상에 전혀 아니었어. 이보게, 빌치. 이 정도면 그놈의 걸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세. 안 그런가?
공작도 정말 그렇다고 시인했다. 두 사람은 노란 놈들을 한 움큼 쥐어든 다음 손을 벌려 줄줄 떨어뜨려 달그랑 소리가 나게 했다. 그런 뒤에 왕이 말했다.
더 말하면 잔소리지. 돈 많고 죽은 사람의 형제가 되는 것이며 외국인 상속자의 대리인 역할이야말로 자녀와 나한테는 시큰증 먹기가 아닌가, 에? 빌지. 이젠 자네도 섬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걸세. 결국에 가서는 이거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내가 다른 것들도 모조리 해봤네만 이만한 것이 정말 없었다고.
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거. 그래도 둘 중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그나마 있다고 하는 사람이 공작이겠죠.
조금 나요. 그래서 조금. 이 악당의 서열대로 이게 네. 이 왕하고 공작이 짜여진 것 같아요. 왕이 지독해.
그래요. 이 왕은 저 공작은 그냥 대충해서 이 돈만 가지고
그렇지.
그냥 가면 되는데.
현금만 가지고 도망가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노인이 욕심이 아주 많아요.
부동산도 챙기자 이렇게 된 거죠. 다 팔자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허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딸들에게 사기꾼의 정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쯤에 와서.
네네.
그래서 몰래 금화 주머니도 훔쳐가지고 시체가 들어있는 관 속에도 숨기게 되죠. 예, 이런 거 보면 허크도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친구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가 봐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죠. 허크는 뭐 이제 압도적으로 약자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과 노인이 장악하고 있는 이 힘의 균형에서 13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네.
이 메리라고 하는 그 원래 죽은 사람의 딸, 특히 몹시 아름답고 정말 이제 착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리를 그냥 저 공경에 빠뜨려놓고 그냥 사라져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양심의 목소리가 이제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이 사기 행각을 메리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메리가 또 일을 그르칠까봐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또 다 가르쳐줘요.
아이고 친절해라.
친절도 하셔. 그래 이 이야기가 또 허클베리 핀이 얼마나 명민한 아이인지를 예. 알게 돼요. 교육도 못 받았지만 물론 왓슨 그 아주머니한테 이제 조금씩
짧은 교육이었죠. 예.
항상 도망 다녔지만요.
아이 귀여운 사랑스러운 우리 허크입니다. 자 오늘 퀴즈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뗏목 여행 중에 만나게 된 사기꾼 노인. 이 노인은 자신이 프랑스 왕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왕은 누구일까요? 1번 루이 16세, 2번 나폴레옹.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세 분께 스파 이용권을 준비해드립니다. 자, 없어진 금화주머니도 찾아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사극꾼들한테 엄청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당연히 위기가 닥쳐야죠. 바로 영국에서 진짜 형제들이 온 거예요. 어떡해요.
잘 됐지.
네. 어느 쪽이 진짜고 가짜냐.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필적 감정에 이어서 죽은 사람의 몸에 새겨진 문신에 대한 질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많이 떨릴 것 같은데 과연 사기꾼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왕이 그야말로 재빨리 정신을 추슬렀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마치 깎아지른 강둑이 그 아래를 흐르는 강물 속으로 풍덩 빠지듯 뭉그러져 내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제대로 한 방을 맞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대개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렇게 당한다면 말이다. 솔직히 죽은 사람 가슴에 무슨 문신이 있는지를 왕이 무슨 수로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약간 창백해졌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주인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그를 주시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저 작자도 스펀지를 던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더 이상은 쓸모가 없었으니 말이다. 아, 정말 그랬을까? 사실 누구라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 그는 사람들을 아주 진령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를 끌고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사람들이 지쳐 떨어지게 되면 본인과 공작은 슬그머니 빠져나가 도망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말이다. 어쨌거나 그는 거기에 앉은 채 곧이어 미소를 짓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거야말로 아주 힘든 질문이군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소, 선생. 저는 고인의 가슴에 무슨 문신이 새겨져 있는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소이다. 그거는 아주 작고 얇은 파란 화살이옵시다. 바로 그거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요. 자, 이제는 뭐라고 하실 텐가? 응?
그 늑다리 화상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뻔뻔스러운 인간은 정말이지 살다 살다 처음이었다. 새로운 노신사는 에브터너와 그의 동료 쪽으로 기세 좋게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드디어 왕을 잡았다는 생각에 눈을 빛내며 그가 말했다.
거기 두 양반, 방금 이 사람 말을 들으셨죠? 피터 윌크스의 가슴에 과연 그런 표시가 있었습니까?
두 사람은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표시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노신사가 말했다.
자, 이제 덱들이 고인의 가슴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리다. 바로 작고 희미한 P자, 그리고 B자. 이건 고인이 젊은 시절 이래로 쓰지 않게 된 가운데 이름의 약자이옵시다. 그리고 W자, 이렇게 세 개고 글자 사이마다 줄표가 그어져 있어이다. B-C, B-C, W, 바로 이렇게.
그러면서 노신사는 종이 위에다 직접 그려보았다.
보십시오. 자, 이렇게. 덱들이 본 문신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 아닙니다. 그건 못 봤습니다. 고인의 가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놈들! 모조리 사기꾼이로군! 저놈들을 오리로 만들어 봅시다! 강물에 던져버리자고요! 가로대에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모두가 우우하고 소리를 질렀고 말소리가 요란했다. 그때 변호사가 탁자 위로 올라가서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단 한마디만 말입니다. 자,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았습니다. 지금 곧바로 나가서 시신을 도로 판에서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을 팠어요? 뜯어냈어요?
뜯어냈죠,
선생님?
뜯어냈지.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문신을 확인하자 네. 이렇게 됐는데 관을 턱 파냈더니 이 시체가 그 배 위에 금화 6천 이 달러가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 사이에 이제 허클베리 핀이 도망 도주를 합니다.
사람들 정신 팔렸을 때죠.
팔렸을 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럴 때. 아 그런데 이 사기꾼도 거기서 잡혀야 되는데. 같이 도주를 해요.
아이고.
또 따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이제 힘들게 됐는데 그러나 거기서 또 하클베리 핀은 다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그 유산을 다 이제 잊어먹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네. 돈이 없으니까 찜을 팔아먹어요.
짐을요?
짐을 팔아먹어가지고 짐이 없어. 지금 짐이 어머, 등장인물이 어쩐지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낭독에 짐이 없어서 제가 조용하게.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아. 어머 세상에 어떡해요. 어,
그래가지고 이 짐을 또 이제 구하게 되는 장면이 아. 이제 세 번째 터닝포인트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장면이 되는 거죠.
아, 마음 아픈데 세상에 이런. 아, 허크는 그러면 과연 짐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짐에게 자유를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그걸 이제 들어봐야 되는 거죠.
아, 네. 이 구출작전은 그럼 내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여러분들 내일도 어김없이 고전일기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네.
또 하나의 젊음.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열심히 노력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학교 부적응자였습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성적 부진으로 김나지움을 중퇴한 아인슈타인은 독학으로 준비한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맙니다. 1년 뒤에 대학에 입학하기는 했지만 졸업한 뒤로 친구 아버지의 추천으로 겨우 특허국의 견습기사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젊은 시절은 이렇게 부적응과 실패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에 천재 물리학자의 논문을 숙독하고 이론 물리학 연구에 몰두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꾼 상대성 이론을 잉태하게 됩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항구에 정박해 두기 위해서 우리는 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젊음, 그것은 젊음이 아닙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와 모이스트앤 플럼프 립스, 현대문학에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 공연 전시 선물도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유럽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에서 2인 입장권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선생님.
자, 젊은 남자는 자기가 원래 공작이었다고 했는데 노인은 한 술 더 떠서 자기는 원래 루이 16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이 16세는 여러분이 아주 귀에 익은 이러한 이름일 겁니다. 부인 이름이 이쁘죠, 아주?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아, 근데 이제 네. 대충 나이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18세기 후엽에 네. 생겼고, 그리고 이 무대가 되는 게 이제 19세기 중엽쯤 되기 때문에 한 70 정도의 나이면 대략 황태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대략 이제 나이는 맞아가는 거예요.
퀴즈 당첨되신 분들 방송이 끝난 후에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을 하시고 연락처하고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강으로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히어로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저는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